신명기 32장은 소위 이제 모세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러니까 14장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난 이후에 그것을 찬양하는 모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오는 32장,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셨기에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앞에 3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 그 앞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들의 백성, 그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찬송 가운데 우리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도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다가 때로는 눈물도 나오고 때로는 내 믿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거죠. 또 22절에도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 노래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32장 앞절 31장 30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32장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지어다. 하늘과 땅을 이야기한 것은 이 노래가 영원히 하늘 변치 않는 하늘 땅을 증인 삼아서 이 노래가 영원한 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2절에 보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리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오늘 아침에 가는 비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래서 이슬비에 속옷 젖듯이 이 말씀이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 이슬비에 속옷 젖듯이 이 말씀이 젖어들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런 노래죠.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반석이시다 그랬어요. 반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 시편 여러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다.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다. 든든하다라는 이야기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반석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반석같이 견고하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래의 바람을 맞으면서 모래알처럼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반석처럼 항상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서 내 마음이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친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안식할 수 있었다. 광야 그 거친 바람 속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를 때는 광야 40년을 지나오고 지금 요단강 오른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 40년 세월을 그들은 뼈저리게 피부로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래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뜨거운 이 태양빛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걸 느꼈던 사람. 그런데 그 모래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이 모든 길이 정의롭고 완전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광야를 건너게 하는지, 왜 물이 없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하고 얼마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거짓이 없어 진실하시고 하나님에게는 틀림이 없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분명하고 틀림이 없고 정직하고 바르고 또 부족함이 없다. 이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지금 내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흔히 산상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공생기가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이잖아요. 산상순을 쭉 설교하고 나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내 말을 듣고 지킨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평상시에는 모르죠. 반석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보기에 괜찮고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더 빨리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의 차이가 분명하게 일어난다. 예수님의 설교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도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겨나면 이 사람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변함이 없이 심지가 견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기복적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너짐이 심한데 더 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안 믿을 때야 그런데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무너짐이 더 심하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무너짐이 더 심하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 더 안티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항상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십시오. 아니 형들에게 팔렸어요. 애굽의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때에 그 요셉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때 만약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요셉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끌어올리시고 걸음돌이면서 한순간에 올리듯이 이 요셉을 바로 죄인 억울한 그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 그 죄인 그 요셉을 이략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국무위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역할을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마 화병에 죽어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걸 이겨나가고 결론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요셉의 삶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의 삶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자,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형들에게 혹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속에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지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은 요셉을 끌어올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이 바로 위에 두시고 또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시로다. 하박국 나중에 3장에 보면 3장 19절에 그런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오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기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래바람, 비바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겠습니까? 지금 바로 앞절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봐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새들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니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늘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5절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보답하기는커녕 그냥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허망한 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기는커녕 자기가 그냥 제 멋대로 행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고약한 이스라엘이지만 이 지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한 단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옆에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늘 무너지죠. 넘어지죠. 그럼에도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눈에는 내 딸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볼 때 비록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럴지라도 그러신단 말이죠.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비록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짐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 노래에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부르게 해라. 그 부르면서 깨달아 지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말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생기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에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 창세기에서부터 쭉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계획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역대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거죠. 생각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세계에서 뭐 11번째인가 뭐 몇 번째 이렇게 된다고 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한글만 배우면 한국 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월급을 두 배, 세 배 받을 수 있으니까 한글 배우기에 뭐 그런 나라가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불과 한 40년, 5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 동남아 지역 나라들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빈민국이었고 전쟁 후에 아주 폐허가 된 그런 나라 속에서 보릿고개를 겪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시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없는 것만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을 생각해 봐라. 네 부모들에게, 네 조상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7절에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때 어쨌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셨는지 그런 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그 인도하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런 말씀하시죠. 시편 17편 8절에서도 이렇게 시인이 노래했어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 눈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자연스럽게 눈꺼풀, 이 지금 예, 눈꺼풀 요걸 이게 주신 것은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 위험이 닥치면 딱 눈이 닫혀지잖아요. 그리고 깜빡깜빡해서 우리 눈을 보호하잖아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 하나님 마치 내 안에 내 눈을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라는 그런 찬송이 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위험과 들짐승이 가득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거친 광야를 지나 이 요단 동편 약속의 땅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감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이게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베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대요. 그러면 새끼가 떨어져. 떨어져서 날개짓 하다가 계속 떨어지면 다시 쭉 어미가 날개를 가지고 와서 새끼를 받아서 다시 또 올리고 또 떨어지면 쭉 이 훈련을 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물통 엎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의미죠. 마치 새끼를 떨어뜨려서 떨어지만 하면 다시 엎으시고 다시 엎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욥기에 욥기 23장 10절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 자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이 은혜라. 지금까지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모든 노래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오늘 이 잠깐의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그 눈물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힘을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늘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